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이 먼저요.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Genealogy 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말씀, 크리스마스 때까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가 뭐죠? 이런 게 족보예요. 그렇죠? 이름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런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보시면 아주 생소한 이름들도 있지만 이 사람 알고, 야곱, 여기 보니까, 다말도 있고, 뭐, 보아스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친숙한 이름들도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적고 있는데, 누군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일대기를 적으면서 맨 앞에 그 책을 만들면서 맨 앞에 그 사람의 족보를 적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낳고 하면서 그런 족보를 앞에다 서두에 시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왜 그렇게 적을까요? 아마 그 족보가 자랑스럽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자랑스럽기 때문이고 뭔가 이분이 특별한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족보를 적을 것입니다. 박씨, 그렇죠? 박씨 보면 그분은 말이야, 박씨는 말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백마가 낳은 방만한 알에서 나서 박씨다, 뭐 이래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마 앞에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분이 어떤 분이기를 어떤 분인지를 쓰려고 할 때 그 앞에 족보를 넣는다면 그런 아주 특별한 대단한 분이야 이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조상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쓸 것입니다. 저처럼 제가 족보 얘기를 제 족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 족보를 보니까 다 학생이더라고요. 학생.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학생이 뭐냐고. 벼슬을 못했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벼슬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겠죠? 이렇게 벼슬을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저 의도적으로라도 어떤 그런 좋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그 별 볼일 없는 족보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족보는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족별은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태가 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마 이 책을, 요 마태복음을 보았다면, 이 서신을 보았다면 요 앞에만 보고 집어던졌을 것 같아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화도 나고 너무너무 당혹스러워서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이 족보를 넣은 마태를 아마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적으면서 다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서부터 사라, 리브가 뭐 이렇게 야곱 쭉 적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찝어서 쭉쭉 적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집어서 콕 집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인물들을 보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5절에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보통 족보는 우리나라도 너무 가부장적인 제도. 저희 집 족보 봐도 이렇게 뭐 여자는 여성은 없어요. 다 남자 이름만 적혀져 있지. 뭐 정말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뭐 선덕 여왕 정도 돼야 그 족보에 남기지. 여성은 족보에 남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의 족보를 보면 마리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언급한 것도 아니고, 살아서부터 마리아까지 쭉 언급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콕 집어서 언급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러한 여인들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 그렇죠? 바세바의 특징이 뭐죠?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유대인들이 모처럼 생각하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개 취급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특이하죠. 이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윗이 그만큼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아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히타이트, 헷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강조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 니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하는 이방 여인이다. 메시아의 족보는 이방 여인을 통해 나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매춘부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는 히타이트, 헷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그 공통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 모두 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여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렇게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아마도 여성으로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쓰려고 한다면 지워야 할, 언급해야지 않아야 할 여인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부러 마태가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의 족보를 소개하며 이러한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씩 살펴보겠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가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가 있었습니다. 다말은 이 첫 번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입니다. 엘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첫 번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동생 오난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제도에 의해서. 그런데 그 동생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생 오난까지 죽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 이 다말은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셋째 아들, 어린 셋째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아들들이 죽은 것을 아들들의 악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다말, 이 여자, 이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다말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을 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매춘부처럼 변장을 하여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 유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불태워 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태워 죽이라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미움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끈, 지팡이 이런 것들을 내놔요. 누구 물건? 유다 물건. 그래서 정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유다의 대를 잇게 되는 일이 바로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불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과 결혼하는 이 Levirate Marriage, 수혼 제도는 그냥 당시에 이 여성이 결혼을 통하지 않고는 미망인으로 살기에는 먹고 살 수도 없는,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도 없고 그냥 굶어 죽어야만 했던 그 사회 최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대를 잇기 위한 제도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제도가 바로 수혼, 이 당시의 수혼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혼 제도를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따지자면 이 다말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선입견대로 이 다말을 그냥 내팽개친 유다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말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선택이, 행동이 바로 다말의 변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비도덕적인 이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다말입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매춘부입니다. 이 당시 여리고의 매춘부, 이 고대의 매춘부는 두 종류의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부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일하는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웃음을 파는 거리의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성전 외곽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중앙서부터 중요한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왕, 뭐 신전 섬기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살고 성전 외곽에 제일 위험한 지역에 제일 하층민이 살았는데 거기 라합이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그녀가 미래도 미련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말 같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말 거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야 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의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 남편, 시숙 또 얘기하지만 정말 남자들이 생계를 책임졌던 이 시대에 그 셋을 다 잃는 슬픔을 겪은 여자입니다. 너 내 갈 길 가. 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너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그렇게 따라 나선 룻의 삶은 모압족속이라는 말은 롯과 그리고 그 딸 사이에서 나는 부끄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모압족속이면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불행한 그 불륜을 저질러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압족속이라는 것만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로 낙인 찍히는 사회였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그런 손가락질과 눈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리고 뭐 하죠? 룻이 그렇게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내가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한 이 고백 뒤에 그녀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허리를 못 피고 이삭을 줍는 겁니다. 뭐 이삭 줍기 하니까 뭐 밀레가 그린 그런 그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삭을 줍는 일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미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자기 그거 주셔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지금 누구까지 돌봐야 되는 상황이죠? 시어머니까지. 그 시어머니까지 돌보는 정말 이삭 줍는 거 말고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여인. 그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루시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쁜 여자예요. 그렇죠? 정말 충직한 남편, 착한 남편을 두고 불륜을 저지른 여자입니다. 물론 바세바가 성경을 잘 보아도 왕비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자기의 어떠한 것 때문에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려고 목욕을 하면서 그 시간에 목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 증언과 또한 우리아를 죽이려는 다윗의 의도가 분명한데도 적극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그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대로 두었던 것을 볼 때 이 바세바는 다윗과 더불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비가 되었다고 좋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저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병을 겪고 고생하고 있다고. 아이를 죽이는 남편을 죽인 여자라고. 아무도 그녀와 친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삶이 정말 좋았을까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바세바가 펑펑 우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가 됩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을 여자. 바로 그녀가 바세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그 대상이었던 다윗이 그 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바세바가 나이가 든 다윗을 찾아갔을 때 그 바세바의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듣는 것 같은 인상을 성경에서 줍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라고 확인해 줄 때까지 바세바에게 다윗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그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회개한 다윗이 이 바세바를 가까이 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죄책감으로 사는데 그렇게 어쩌면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남자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비운의 여인이 바로 바세바인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여인들을 등장해 놨으니 이 말씀을 읽었던, 이 편지를 읽었던, 이 책을 읽었던, 그것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시작하는 다윗의 자손,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신 그분의 족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정말 이분께서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면 이런 여자를 빼야 맞습니다. 그렇죠? 빼버려야죠. 그래서 이분이 이 훌륭한 분이 오셨다라는 걸 얘기해야죠. 그러나 마태는 다시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여인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는 니들이 개취급하는 이방 여인의 족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니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도덕적으로 망가진 여인들에 의해서 탄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 죄인의 족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의 한순간에, 그 역사의 책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가, 그 역사가 죄인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인의 족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을 통하여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빌리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나를 택하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먼저 택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시도록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날아다니고 살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인 것처럼 너무 유치한 예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능력 밖이에요. 아무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유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럽기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제자답게 살 수 없는,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고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듭남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킨 이유, 죄인들의 족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계획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님께서 택하심으로, 예정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냐면, 그렇다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구원파가 하는 말은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안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감히 건방지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소리 지르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라 부를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오늘 다윗으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거듭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도 여전히 죄인을 향하여, 악만 해가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과거의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나, 오늘 이렇게 죄인이지만 거듭난 의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심이,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죄만 짓는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 보니까, 이런 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나 보니까 너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 너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이름을 넣으시며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내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외쳐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너도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수반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의인의 역사가 아니라 죄인의 역사입니다. 나 좀 보세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렸다면, 정말 그래서 내 뜻, 내 자기 중심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잘하지 않는 신앙으로, 언제나 나한테 귀결되는, 나한테 좋은, 그렇지 않으면 비판하고 실망하고 욕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보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그 주님의 사랑,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되찾고 서로에게 나누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너는 내가 싫어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럴 수 없는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태가 이 죄인들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으며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지금 어디에 루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말고 말아버림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제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정말 그 사랑을 기억하며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강력한 증거가 나임을 고백하며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보시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증거라고 외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